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명석하고 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관과 조직과 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저희들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함께 교회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격리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듣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다, 뭐 강제격리다, 격리시설이다. 요즘에는 뭐 뉴스만 보고 이렇게 어디만 눈만 돌려도 뭐 거리, 격리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코어트 격리 이런 말은 옛날에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던 그런 말들을 이제는 누구나 그 뜻을 알 정도로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도 자가 격리 중에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격리가 되면 참 편안한 휴가일지 모르겠지만 격리가 한 2주, 3주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곤욕스러울 수 없다라고 격리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옥이 뭐 다른 것이 감옥이겠습니까? 이 격리가 한 1년 되면 감옥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15년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이 감옥인 것이죠. 그 외국에 시설 좋은 감옥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 좋은 감옥들을 보면서 과연 저게 뭐 감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옥의 본질은 뭐 시설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라 격리의 강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처벌이 바로 독방에 갇혀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립되는 것,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되는 것, 폐쇄적인 공간에 어떤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인간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폐쇄 공포증 이런 것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 제주도에서도 그런 폐쇄감을 느끼고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제주도가 좋아가지고 거기 이사를 결정하고 이주를 했는데 그 섬이 주는 그 특유의 폐쇄감과 그런 고립감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가 되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해요.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도를 이렇게 탈출하는, 탈도하는, 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립감이란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가택연금, 가택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어디를 찾아봐도 이 사람이 어떤 과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자유롭고 그는 기쁨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가고 싶다, 먹고 싶다, 보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군대 훈련병들 수첩을 보면 거기 가장 많이 적혀있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과 가보고 싶은 곳, 그리운 사람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다섯 편의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다섯 편을 썼는데 그 어디를 봐도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달난 그런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 사도 바울은 감옥 체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너무나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롭도록 하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가장 강력한 격리 시설조차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감옥의 담을 넘었고 감옥의 벽을 넘고 시대를 넘었고 그리고 언어를 넘어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든 경계들을 다 넘어서 지금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감옥 안에서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살아도 갇혀 살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바깥에 살아도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냥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을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 된 자, 내가 그리스도에게 갇힌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힌 사람이다. 사람이 상황에 갇히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이 주 안에 갇히면 자유로운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그리고 어떤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자유롭고 싶어서 선택했던 그 선택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정말 진실로 자유한 인생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늘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2절 말씀에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이코노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 뜻은 살림을 꾸리다, 살림을 살다, 경영하다, 운영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경영,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시는 그 운영이, 그 원리가 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도, 그리고 체포되어서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이 은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은혜가 원리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도직도 내가 은혜로 그것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비밀을 풀어가고 계시는지를 그 이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은 뭐 앞서 기록한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런 서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베소서 3장 이전에 있는 본문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내용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 속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온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감추어두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5절 6절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다른 세대라고 나왔던 이 말은 이전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다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큰아들이 이 집에 오기도 전에 이미 작성해 놓으신 어떤 약속의 그 이렇게 유언장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나에게서 태어나는 우리 집에 내가 자녀 삼은 그 모든 자녀들은 함께 내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함께 지체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함께 이 언약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약속해놓은 이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큰아들이 몰랐던 비밀이에요. 사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사도의 역할은 이 비밀을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큰아들아, 너만 받는 거 아니야. 작은아들, 넌 한 개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큰아들의 입장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상속 문제는 오늘날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상속 분쟁 때문에 한 집안이 파탄나기도 하고 잘 지내던 형제 자매들이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큰아들 입장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데, 평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저렇게 양자 삼은,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동생에게 나와 똑같은 재산을, 기업을 물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반발이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비밀을 더 오픈합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출생의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자 삼았다는 것을 이 큰아들이 분명히 봤지만 자신들도, 유대인들도 엄밀히 말하면 고아처럼 버려졌던 그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소음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런 자격 없지만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먼저 된 사람과 나중 된 우리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왔다는 사람들 안에 누가 더 나중이냐, 우리가 나중에 왔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중에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중에 조금 더 먼저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서열을 정하고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가 급급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 은혜의 원리를 자신의 사도직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나의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제가 뭔가 예전에 많이 배워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가방끈이 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은혜롭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지분의식과 내 열심과 내 공로로 하나님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직을 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베드로보다는, 저 가방끈 짧은 저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릇된 열심과 열정을 모두 산산조각 내신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이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불러내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만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집트 왕자 한 사람 있으면 아주 전략적으로 그를 잘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살면서 아무 힘이 없는 그저 늙은 노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내가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제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확신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신감, 확신, 내가 가졌던 그 열정,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게 모두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주님,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 저는 이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사랑 아니라고 하면 제가 사랑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 모든 판단과 주도권을 주님께 넘겼을 때, 맡겼을 때 비로소 주님은 양육권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즘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쇼업하는 게, 플렉스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과 열심을 과하게 어필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길은 자신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플렉스하는 건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도록 열정적인 건 우리 안에 깊게 도사리고 있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정말 누구보다 목숨 걸고 그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왜 그가 그토록 열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에 대한 열등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열정과 어떤 자신감들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 원어로 보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바꿔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집사가 되었노라. 여러분, 만약 이 에베소 교회가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교회였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고 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참 많았는데 이 수석 장로님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 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제가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교회에도 법도와 질서가 있는데 바울께서 자기 자신을 집사라고 하면 우리 장로들은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집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있는 그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니 좀 시정하셔서 다시 좀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불리든 내가 일꾼으로 불리든 아니면 종으로 불리든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컫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물론 바울이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디아코노스, 집사, 성도라는 단어를 이런 순서로 배열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문화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란 저에게는 자꾸 그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도가 됩니다. 성도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집사 임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하는 걸 봐가면서 안수를 하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됩니다. 물론 직분 교육을 할 때 이것이 계층이 아니라 어떤 계급이 아니라 상하 구조가 아니라 높낮이가 아니라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등합니다. 역할만 다른 것일 뿐입니다. 라고 배우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로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형제님, 성도님 해보면 그 말을 하는 내 안에 그 말이 내 익숙했던 어떤 체질과 영적 습관과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 안에서 그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수직적 구조가 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끼리도 누가 더 나중인가, 누가 더 먼저인가 끊임없이 서열을 정리하려는 그 못된 죄인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질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건 8절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성으로 상식으로도 도무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다 잴 수 없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그는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가 당시에 교회 수장급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어떤 수고와 어떤 그의 헌신으로 탄생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아시아의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의 어떤 눈물의 씨앗으로 열매 맺게 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흠모하고 사랑했고 존경했어요. 그는 그 교회 연합들로부터 내가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아도 충분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자기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로 불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녔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여권에 그 입국 확인 도장 찍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수십 페이지가 다 넘어가서 수십 번 더 여권을 갱신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많이 다녔어도 그가 다닌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에게는 자랑거리도 어떻게 말할 거리도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이 내가 한없이 작아져도 작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도 괜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약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아지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져도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울고 눈물 흘려도 그 눈물도 잠식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인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낮아져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만나고 한없이 약해져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주님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그 비밀의 신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만이 복음 안에 형성된 이 공동체만이 바로 약해지는 신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하나 되는 놀란 역사를 교회 공동체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하나됨을 부르짖습니다. 교회들마다 연합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이런 찬양 부르며 눈물 흘립니다. 개교회주의 하자고 말하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따로 놀겠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합을 말하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모두가 하나 됨을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하나 됨을 원하긴 원하는데 그 하나 됨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런 자리가 없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들끼리 함께 모여서 뭐 연합 집회다, 연합 대부흥회다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과연 이것이 연합을 위해서 모인 자리인지 아니면 자기 교회 자랑 경련대회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누구 찬양팀이, 어느 교회 찬양팀이 더 잘하나? 하나님을 원하긴 원하는데 저 사람을 중심으로, 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은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겁니다.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됨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란 바로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됨의 질서에서 내가 빠짐으로,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비로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와 너가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복음 안에 숨겨두신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 된 교회가 내는 그 영향력은 바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지역에, 단순히 우리 교인들, 성도들 그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신령한 영적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제도와 권력과 이념과 그 모든 시스템을 향하여서 여기에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게 되는 그 놀라운 도구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저희들에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뭐가 그렇게 하나 되기 힘든가? 오늘날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이 죽어나가야, 어느 한쪽이 패배하고 어느 한쪽이 승리해야 이거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좌와 우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면 나와 그저 비슷한 정치적 성향만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과연 거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도저히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피조물, 그리고 온 우주라는 차원에까지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다 이 소식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토록 오랜 시간 목회를 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안위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렇게 갇히면 교회들은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염려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열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교회답게 이끌어 가신다, 그 살림을 꾸려 가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이 갇힘이, 나의 받는 고난이, 환란이 너의 영광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를 바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만큼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이질 못하는데 어떡하지? 과연 이대로 모이지 못해도 교회는 교회일 수 있는가? 이런 걱정 어린 많은 질문들 속에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역할이 마치 정지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없이 작아져도, 약해져도, 또 누군가의 슬픔과 고난에 깊게 참여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복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정감을, 기쁨을,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거리두기라는 상황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갇힘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자유를 만끽하는 교회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보아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이 민족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주일마다 찬양하고,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우리 안에 그저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또 말하고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약해져도 되기 때문에, 작아져도 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저희들을 빚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참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아와 같은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 수많은 세상의 눈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복음답게, 은혜를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